요 근래에 제가 왜 성경을 읽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드렸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 그것은 인내와 위로를 주고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줬다. 참 성경에는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쿠데타, 내란, 반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모든 말씀을 드러내서 보여주셨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는 소위 종북 주사파 세력이라고 하는 자들이 거의 내란 수준의 반역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가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뒤집어 엎으려 하고 있어요. 이미 몇 년 전에 문재인이란 자가 헌법을 바꿔서 그 일을 하려고 추진하다가 그 일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마무리하려고 지금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의인 하나가 일어나서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이 계엄이 계몽이 돼서 그래서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이 엄동설한 추위에 한남동에 지금 모여서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전 세계 민족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만 저런 거 할 것 같아요. 영하 10도 15도 그 추운 데 가서 담요 깔고 그러고 앉아갖고 눈 오는데 그러고선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런 나라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참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악인들도 지독하게 특별하고 정말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도 정말 열렬하게 거기에 맞서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참 묘하게도 성경에는 내란, 반란, 쿠데타 등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여러 차례 나와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내란, 반란, 쿠데타 이런 게 인간 역사에서 늘 있어 왔다는 거예요. 늘 성경에도 있었고 세계 역사에도 있었고 뭐 이성계도 쿠데타 일으킨 거고 그렇잖아요. 다 인간의 역사가 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 반란을 일으켜갖고 그 왕조를 뒤집어 엎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반란이에요. 쿠데타예요. 근데 그걸 누가 시키냐? 하나님이 시킵니다. 하나님이. 그 내용이 열왕기하 9장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은 이제 11장을 주로 볼 텐데 여기 9장, 10장, 11장이 다 내란, 음모, 쿠데타에 대한 건데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참 목사가 돼서 이런 그 반란 시도가 국가에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이거를 설명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설명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여기서 모든 것에는 때가 있구나. 심지어 하나님이 반란을 일으키라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때도 있구나. 이런 때도 있어요. 자, 열왕기하 9장 10장은 아합이라고 하는 지극히 사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군대 대장 중에 한 명이 예후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조를 멸절시키는 그런 사건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아주 거의 완벽한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읽지는 않겠고 여러분이 오늘 설교 듣고 가서 열왕기하 9장 10장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사를 얼마나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성취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악한 정권을 뒤엎으시고 자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이런 사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장 10장을 제가 잠깐 요약을 해서 하나님이 직접 어느 면에서 일으키시는 내란, 쿠데타, 이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이제 계획을 실천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이세벨이라고, 하여튼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하여튼 영어 쓰는 사람들 중에 이세벨이라는 그 이름은 제일 나쁜 이름, 제일 나쁜 여자 이름 중에 이세벨.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이세벨. 자, 그래서 아합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합이 죽고 나니까 아들이 이제 왕권을 물려받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요람입니다. 요람은 어떤 때는 여호람이라고 기록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호람, 요람, 이게 또 동시에 나올 때도 있어요, 남왕국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이게 남왕국의 요람인가, 그 다음에 북왕국의 요람인가, 이건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그 요람 왕의 군대 장관이던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엘리사 대언자가 짐부름꾼을 하나 보냅니다. 자기 학생들 가운데 하나를. 그래서 기름상자 하나를 가지고 가서,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니까, 이 엘리사의 학생이 기름상자를 들고 가서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후는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왕이 지금 시켜갖고 밖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예후 당신에게 볼 일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볼 일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예, 이렇게 했더니 그 옆에 있던 이 장군들이 금방 그걸 알아보고는 예후는 왕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예후를 왕으로 삼아서 쿠데타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후는 하나님에 의해 아합 왕조의 악행, 특히 바알 숭배와 이 이세벨이라고 한 이방 여인이 가져온 이 잔인한 폭정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그런 인물입니다. 아합 왕조는,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오므리부터 이제 시작이 된 이 아합의 왕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 다음에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며 북왕국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든 아주 원수 가운데 원수가 아합이에요. 가장 나쁜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합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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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도 이 부인을 잘못 만나서 이세벨 말만 들으면 또다시 돌아가고, 회개하려고 하다가도 집에만 가면 이세벨 얘기를 듣고 또 돌아가고, 이렇게 돼서 회개할 기회를 다 놓치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 아합의 전 왕조가 예후에 의해서 멸절이 되는, 전 가족이 다 몰살이 되는 그런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후는 먼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요람 왕을 방문하러 왔던 남왕국 유다의 아하시아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는데, 아하시아 왕까지 한 번에 두 왕을 다 죽여버려요, 예후가. 왜냐하면 이 두 왕이 다 아합 왕조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예후는 또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이라는 그런 그 명령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세벨을 죽이러 가죠. 그리고 저 위에 창 있는 데서 이세벨이 서 있으니까 이세벨을 내 던지라 그래갖고 이 지종들이 이세벨을 저 창에서 내 던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세벨의 시체를 거두러 갔더니 두개골하고 손바닥 뼈만 남고 나머지는 다 개가 먹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제 실현이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일이 이 아합 왕조에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후에 예후는 아합의 남은 아들들, 자손들 다 합쳐서 70명이 남아 있었는데 70명을 그냥 몰살시켜요. 그냥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그게 예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70명을 모두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을 영적 간음으로 이끈 이 바알의 제사장들 한 곳에 다 모이라고 해서 내가 바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바알의 제사장 다 모이라고 해서 한 곳에 다 모인 다음에 예배 드린 척하다 그냥 몽땅 다 바알의 제사장 모여있는 자들을 다 몰살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바알 숭배의 흔적을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힘을 다해서 흔적을 다 제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러한 그 명령 이거를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습니다. 한번 이방신 이 맛을 본 이후로는 그러고는 돌아오질 않아요. 자, 예후의 이런 그 반란은 단순한 정치적 쿠데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일부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쿠데타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으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 아합 왕조의 죄악을 심판하고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아합 왕조가 이렇게 아주 그냥 한 명도 남지 않고 철저히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심각한 우상 숭배의 죄악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이며 또한 백성을 탄압하는 이런 악한 정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거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예후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가서 열왕기하 우리 아까 11장 읽었는데 10장 29절 30절 가서 보면 예후가 아합의 집을 다 몰살시키고 바알의 제사장 다 죽인 다음에 그럼 하나님을 잘 섬겼냐? 섬기지 않았어요. 예후가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들을 따르는 죄들에서는 떠나지 않냐? 여전히 섬긴 거예요, 금송아지를. 주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눈으로 보기에 옳은 것을 집행하면서 잘 행하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에 따라 아합의 집에 행하였으므로 내 4대 자손이 이스라엘 왕좌에 앉으리라. 내가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내 보기에 악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그건 뭐예요? 아합의 자손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 일을 내가 충실하게 했으니까 너부터 시작해서 4대 손까지는 그래서 예후의 왕조가 이 땅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이 땅에서의 복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영원한 생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복 이거에 관한하는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도 악한 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유대인들을 다 잡아가고 그래도 하나님이 세계 최고의 그런 왕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 영적인 복과 그 다음에 육적인 복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렇게 주시는 거다. 그래서 예후는 이런 일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영적인 복에는 참여하지 못했어요. 지옥불 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옥불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후라고 하는 이런 인간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극심하게 대적한 아합과 이세벨 이 가족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의 반란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지금 이 세상 현실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바로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문재인 정권 이거 모든 걸 아주 완전히 싹 잘라내야 된다. 불구죽죽한 거 싹 잘라내야 된다. 제가 그걸 위해서 예후처럼 문재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준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설교한 거 들으셨죠?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의회 독주가 이루어지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가 결국은 지금 계엄 사태까지 이렇게 되면서 지금 탄핵 사태까지 지금 이르게 된 거거든요. 악한 정권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타락시키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를 주시하고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나라 땅에도 몇 명의 지금 좌파 대통령들이 나타나서 이 좋은 나라를 완전히 망쳐놨습니다. 망쳐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를 주시하고 있어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의, 공의, 하나님이 제일 인간에게 주신 제일 좋은 선물이 뭐예요? 자유잖아요. 이 자유를 억압해서 자유를 빼는 인민민주주의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 왕조를 심판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악한 정권과 이런 세력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땅에서는 종북 주사파 세력 지난 5, 60년 동안 전교조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진지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먹어버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그게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악, 공산주의, 사회주의, 동성애, 낙태 이런 거 주장하는 자들, 차별금지법, 제정 이런 거 주장해서 인간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제한하려고 한 이런 자들, 이런 자들이 악에 맞서며 진리를 선포하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이런 그 역량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돼. 이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그런 내용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박정희 장군이 이런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저 무능한 장면 정권을 붕괴를 시키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때 그대로 갔으면 지금 북한하고 통일돼서 저 북한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데모하고 그렇게 하는데 나라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시는 그런 일이 성경에도 기록이 돼 있고 역사에도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이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쿠데타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쿠데타나 내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열왕기하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쿠데타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쿠데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위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좋은 쿠데타, 아합 왕조를 멸절한 그런 쿠데타고, 이 11장에 있는 거는 남왕국 유다에서 다윗의 왕조를 멸절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쿠데타가 남왕국 유다 땅에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압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이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내란, 반란, 쿠데타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라고. 이거 보면 야, 이게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성경이. 자, 열왕기하 11장은 다윗의 왕조가 다 끊어져서 아들이 하나만 남습니다. 하나. 요아스라고 하는 이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게 죽으면은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면 예수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왕조가 끊어질 위기에 처했던 상황과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를 보존하신 사건, 다윗의 왕조를 보존하신 사건, 메시아 왕국, 메시아를 내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선 다윗의 왕조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마귀가 이걸 그대로 두지 않고 아달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을 통해서 군사 쿠데타 반역을 일으켜갖고 다윗의 왕조를 아주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내려다 보시고 그러기를 완전히 뒤집어엎고 아달랴를 처단하고 이렇게 되면서 다윗의 왕조가 다시 복원되는 이런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달랴가 유다의 모든 왕자들 다 죽여요. 하나. 근데 하나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장악해버려요, 여자가. 이 유다의 왕국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 씨가 와야 되기 때문에 남자가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거기서 왕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온 여자가 본인이 유다의 씨를 몽땅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지금 왕이 돼갖고 여왕으로 6년 동안 통치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기 하 7장 12절에서 16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일단은 솔로몬이 되겠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아이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물리친 사울에게서 내 긍휼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그것이 떠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16절이 중요한 거예요.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그래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고 나중에 메시아 왕국이 서고 이게 영원 무궁토록 서겠다고 하나님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다윗의 씨가 남아야지 이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다윗의 씨가. 근데 아달랴가 나타나서 다 죽여버리고 지금 아기 하나만 남았어요. 아기 하나만. 지금 이러한 아주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일,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같은 그런 일이 지금 유다 땅에서 이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영원 무궁토록 이어가겠다고 선포하셨는데 마귀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선 지금 다윗의 왕조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아달랴를 통해서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의 통치는 다윗 왕조를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고,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누가 나타나냐, 의로운 사람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타나요. 여호야다 한 사람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이 존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 돌아와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영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야다처럼. 그래서 신실한 믿음,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말 그대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이 여호야다가. 여호야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다윗의 왕조를 지키기 위해 목숨 다 내걸고 단 하나 남은 어린 왕자 요아스를 6년 동안 숨겨서 보호했어요. 6년이 지나고 이제 아이가 7살이 이제 돼서 말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군대 장관들, 백성들 다 규합해서 그래서 반역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에 올라간 아달랴를 그냥 처단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여호야다가. 이 사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써서 이를 성취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한 살짜리 애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애기 하나밖에. 이 애기가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누가 나타나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 의인이 나타나서 목숨을 내걸고, 그리고 이 여왕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이렇게 해서 이 아달랴를 처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달랴는 누구냐? 아달랴는 오므리, 아까 뭐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에요. 아합. 그렇죠?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얻었는데, 이세벨은 저 시돈의 엣바알이라는 왕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이방 여인, 그 많은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있었을 텐데, 글쎄 하필이면 글쎄 저 위에 있는 이방신 바알을 섬기는 엣바알의 딸을 아내로 맞은 거예요, 바알이.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딸의 이름이 아달랴예요. 그러니까 어디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공주였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공주였는데, 지금 그 당시에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한 아주 좋은 그런 왕이 있는데, 이 좋은 왕이 마지막 실수를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하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공주하고 결혼하게 하면 그러면 나라가 커지면서 내가 이전에 솔로몬의 그 왕국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착각에 빠져갖고 이래갖고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이 공주 이 아달랴를 자기 딸의 아들의 며느리로 이제 맡게 된 거예요. 자기 아들의 며느리로. 자, 그래서 이 아달랴는 유다의 여호람 왕과 이제 결혼을 해갖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여호람하고 결혼해갖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정치적인 동맹을 이제 형성하려고, 이렇게 해갖고 나라를 확장해 보려고 한 이런 야망을 가지고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말 아이러니예요. 여호사밧은 정말 그렇게 좋은 그런 왕인데 어떻게 자기 아들의 아내로 아합과 이세벨, 그럼 아주 성경에서 제일 나쁜 사람, 여호사밧은 성경에서 제일 좋은 사람 중에 하나고, 근데 자기 아들의 며느리로, 그래서 이 아달랴를 데려온 거예요. 아달랴를. 이때부터 유다가 운세가 이제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그냥 본인만 오는 게 아니라 뭘 갖고 왔겠어요? 바알을 갖고 온 거예요. 바알 섬기는 거 북왕국 이스라엘만 있었는데, 이제 이 여자가 들어오면서, 그렇죠, 자기 어머니가 저기 시돈에서 갖고 온 그 바알 숭배, 그거를 이 여자가 이쪽에 들어오면서, 그래서 바알 숭배를 지금 유다 땅에 이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의 존재는 유다의 영적 혼란을 가져왔고, 그래서 이 여자가 남유다의 왕비가 되니까 어떻게 북왕국의 이세벨처럼 바알 숭배를 적극 장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왕비가 돼갖고. 자, 여호람은 아달랴의 남편으로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내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달랴의 영향 때문에 바알 숭배 도입하고 유다를 영적으로 이제 타락을 시키고, 그래서 그의 통치 기간에 하나님께서 많은 재앙을 내리고 결국 치명적인 병, 여기에 이제 병에 걸려서 죽는 그런 내용이 역대기하 21장, 그 다음에 열왕기하 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여호사밧에게 일곱 아들이 있었어요. 예, 일곱 아들 중에 여호람이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에게 왕권을 이제 물려주고 나머지 여섯 아들에게는 여기저기 이렇게 해서 성읍을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여호람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이 왕이 다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죽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 여호람이 왕위에 올라가자마자 어떻게 했냐, 자기 동생 여섯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그럼 왜 그랬겠어요? 아달랴 때문에 그러지 왜 그랬겠어요? 아달랴 때문에. 자기의 동생 여섯 명을 다 죽여요. 그리고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대신들, 여호사밧 당시에 그렇게 여호사밧을 도와서 충실하게 국정 운영하던 그런 대신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럼 다 뒤에서 누가 조정하고 있는 거냐, 그의 아내 아달랴가 이 모든 일을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들은 아내를 잘 만나야 된다. 여자들도 물론이지만 성경 가서 보세요. 솔로몬도 그 아내들 때문에 이 이방신을 섬기고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하는 내용이, 대부분의 경우 남자들이 아내 때문에 그런 일에 빠지는 경우가 많지 그 반대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달랴가 들어와서 그래서 여호람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에돔, 그 오른쪽에 있던 에돔이 유다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에돔이 이제 대항을 해요. 이렇게 해서 싸우러 나갔는데 에돔군에게 대패합니다, 여호람이. 그 옆에 있던 림나라고 하는데도 이제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대언자 엘리야가 이 여호람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왕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달랴 말 듣고 바알 숭배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대언자 엘리야가 이야기하는데 듣질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봉기하고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쳐들어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쳐들어와서 왕궁의 모든 재산, 임금의 아들들 다 빼앗아가고 막내 아들 하나만 남아요. 막내 아들 하나. 그 남은 막내 아들이 여호아스인데 여호아스는 이름이 아하시아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아하시아. 오늘 나와 있는 아하시아. 자, 그래서 하나만 남은 거예요. 하나. 아들 하나 남고 왕궁의 모든 거 다 빼앗겨. 그래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으로 내려쳤는데 불치병이 걸렸는데 어떤 병이 걸렸나?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이 걸린 거예요. 창자가. 창자가 빠져나서 2년 동안 창자가 빠져나오다가 얼마나 여러분 썩은 냄새가 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 가서 보니까 아무도 그를 원치 않는 가운데 그가 죽었다. 예. 왕이면은 어떤 존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갖고 창자가 빠져나오는 그런 병에 걸려갖고 썩은 냄새가 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옆에 아무도 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여호람이 죽었다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돼서 아하시아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그의 아들이. 그래서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아하시아는 외할아버지가 누구냐? 아합이에요. 아합. 아합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예, 자기 어머니 아달랴가 이세벨하고 똑같이 하니까 그래서 어머니 아달랴의 악한 통치 철학을 따라서 그래서 열왕기하 9장에서 10장에 기록된 대로 예후가 북이스라엘에서 아합 왕조를 심판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도 죽고 요람을 도와주고 그를 응원하기 위해서 이 아하시아가 이 북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예후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한 번에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국이 한 번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동시에 남왕국 유다에게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남편이 죽었죠. 아들이 죽었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나 혼자 남았냐? 아달랴 혼자 이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이 기회에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리고 왕조의 씨를 몽땅 말리는 그런 작업을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가서 보면 열왕기하 11장 1절 가서 보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아들이 죽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방문 갔다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일어나 왕가의 모든 씨를 멸했다. 왕가의 다윗 왕조의 모든 씨를 멸했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든 씨가 누구냐? 자기 손자들이에요, 여러분. 자기 손자들. 어머니가 아달랴잖아요. 자기 아들이 아하시아잖아요. 아하시아가 아들들을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 손자들이잖아요. 친손자들. 이 친손자들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여. 할머니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런 쿠데타를 지금 일으키는 거예요. 이 쿠데타를. 근데 하나님께서 묘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누가 등장하냐? 요람 왕의 딸, 곧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취해 죽임을 당하는 왕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를 훔쳐내매 그들이 아달랴를 피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라고 하는 그 왕의 누이가 있는데 여기 우리 가서 이제 역대기 하 22장 가서 보면은 역대기하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1절. 역대기하 22장 11절에는 이 여인이 고모잖아요. 고모. 그렇죠. 이 요아스의 고모인데 이 고모가 어떤 사람이냐. 22장 11절에 거기 가서 보면 왕의 딸 여호사부아시 이름이 이제 여호사부아스로 나옵니다. 여기는 여호세바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름이 두 개 세 개가 보통이었으니까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취해 죽임을 당하는 왕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를 훔쳐낸 뒤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두었더라. 이렇게 여호람 왕의 딸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사밧. 아,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다가 이 일을 했는데 그 여호야다의 아내가 누구예요? 왕의 딸이에요. 왕의 딸.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왕이 그 당시에는 여러 아내를 뒀거든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이 여호람이 아달랴 말고도 몇 명의 부인을 뒀을 거다. 부인을. 근데 지금 대제사장의 아내가 되는데 대제사장의 아내가 바알을 섬긴 여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복 누이가 될 거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달랴의 딸이 아니고 아달랴가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 그다음에 여기 여호사밧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둘이 지금 형제 자매 지간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냐? 어머니가 다르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달라요. 이복 누일 가능성이 크다. 많은 주석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내가 될 수 있었죠. 어떻게 대제사장의 아내가 바알을 섬기는 그런 여인, 그 여인이 대제사장의 아내가 될 수 있겠느냐. 자, 하나님이 묘하게도 이런 그 계획을 미리 짜 놓으시고, 그리고는 이 요아스라고 하는 한 살배기 조그만 아이를 이 고모가 빼내갖고, 그래서 지하 감옥 어디에다 숨겨놓고, 그리고 6년 동안을 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달랴의 반역은 권력 욕망과 바알 숭배에 대한 집착, 내 어머니가 이거 한 거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 또 이왕이면 이번에 뭐 아들도 죽고 다 죽었는데, 그렇죠? 내가 좀 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남왕국 유다 이거 전체를 다 그냥 바알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야망을 갖게 된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녀는 남편 여호람과 아들 아하시아가 죽으면서 유다의 왕권이 공석이 되니까 자신이 왕이 돼 있는 것이 유일한 생존 방안이다. 이대로 그냥 있으면 바알 섬기다가 죽잖아요, 본인이. 또한 그녀는 다윗 왕조를 끊음으로써 자신과 북이스라엘 왕조의 영향을 더욱 확대하려고. 다윗의 왕조가 없어지면 그러면 북이스라엘 이쪽이 다 넘어와갖고 한 나라를 이루게 되면 북왕국 이스라엘 자기가 고향으로 있는 그런 그 땅이 점점점 세력을 확장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아달랴의 반역은 단순한 그냥 군사반란이 아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지금 도전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렇죠? 아달랴가. 자, 이 위기의 때 하나님의 심판자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국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한 거예요.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누가 왕이 돼야 돼요? 다윗의 씨가 왕이 돼야지. 다윗의 씨가 아닌 그런 여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달랴가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그리고 여호야다가 무려 6년 동안에 이런 주인 준비 기간을 거쳐서 그래서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키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다윗의 씨 중에 단 하나 남은 요아스를 6년 동안 성전에서, 아마 성전에 뭐 지하실이든 어디에서 숨겨 보호했고, 이제 적절한 때가 이제 오게 되니까 군대 장관들, 백성들 신중하게 다 이렇게 모아갖고 아달랴를 제거하는 그런 계획을 다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정치적 반란 쿠데타가 아니라 이런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위대하고도 의로운 그런 행동이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떨 땐 이런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반란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 편에서는 반란으로 보여요. 아달랴가 다스리고 있는데 반란을 일으킨 거니까 아달랴가 그러잖아요. 반란이로다, 반란이로다. 아달랴 입장에서 봐서는 반란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내란도 일어나고 반란도 일어나고 쿠데타고 인간 역사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편에서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봐야지 사람 편에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위에 올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통해 이루실 구속의 역사를 보존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하 22장 3절 가서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하 23장 3절이네요. 자, 온 회중을 모으고 뭐라고 얘기하냐. 온 회중이 하나님의 주에서 왕과 언약을 맺으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께서 다윗의 아들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의 아들이 통치해야 하리라. 왕의 아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같으면 자유민주주의자가 통치해야지 종북주사파가 통치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거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종북주사파 공산주의자가 통치하는 것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맞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왕의 아들, 다윗의 씨에서 나온 자, 예, 정통성을 인정받은 자가 반드시 통치해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지도자나 정권은 결국 혼란과 내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아달랴의 반역은 나라를 어지럽히고 백성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바알 숭배하고 영적으로 가늠하게 하는 그런 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그런 일, 그런 일을 하도록 만들었고 그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똑같은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공산화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돼서 결국은 아달랴가 제거가 됐어요.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제거한 후 유다가 어떻게 해?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달랴 때문에 바알 섬겼는데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영적인 회복을 하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10장 11장 17절 18절 가서 보니까 여호야다가 주와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어 그들이 주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전 6년 동안은 바알의 백성이었거든요. 바알의 백성. 아, 왕이 바알을 섬기라고 하는데 그거 안 섬기면 다 죽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바알의 백성이었는데 주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며 그 땅의 온 백성이 드디어 바알의 집으로 들어가 그 집을 허물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철저히 부수어 산산조각 내며 제단들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맛단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반란이 일어나면 죽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 반란 수괴자를, 이 나라를 망치는 그런 자를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 이 맛단이라고 하는 이런 그 바알의 대원자를 죽이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예, 이런 치리자들을 세우고 그런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20절에 그 땅에 온 백성이 기뻐하였으며 그 도시가 평온했더라. 여러분, 정통성을 인정받은 그런 왕이 딱 정권을 잡으니까 나이가 7살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정통성을 부여받은 왕이 딱 왕권을 잡으니까 온 백성이 기뻐하고 그 나라가 평온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대통령도 정통성이 있는 사람, 자유민주주의, 그렇죠, 시장경제 체제, 자유우파, 이런 사람이 이 대통령직을 맡아야 그래 온 백성이 기뻐하고 그리고 이 땅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 종북 주사파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헌법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이런 모든 시도는 하나님에 대한 대적 행위입니다. 과거에 에스더 시절에도 하만이라고 한 자가 유대인들 모두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여기 지금 아달랴의 계획도 하나님이 멸절시키고 또 여기 지금 하만의 계획도 다 멸절시키고 다 어떻게 돼요? 그 주동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하나님 대적하다가.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는 세력들이 결코 자기들의 계획을 성공할 수 없다, 이거를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단 하나 뭐가 있어야 돼? 백성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의로운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 일어나야 이 일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 일이 생기려면 백성이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죄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21세기 대한민국의 상황은 친북 종북 주사파라고 한 세력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해왔고 지금 내란 수준의 그런 폐악질을 행하고 있고 입법 독주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9명을 줄탄핵을 하고 예산 행정부가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일을 그걸 다 삭감을 해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이런 폐악질을 지금까지 해왔죠. 종북 주사파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세력이에요. 이들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김씨일가의 독재체제를 찬양하며 대한민국을 그들의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종북 주사파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며 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북한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그런 자들이 종북 주사파입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 내에서 활동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드는 여러 정책과 법안을 추진해왔다. 이거 제가 적은 게 아니에요. 예,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종북 주사파에 대해서 좀 적어달라고. 그래서 종북 주사파에 대해서 챗GPT가 적어준 거 지금 제가 읽는 거예요. 제가 제 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객관적인 거 적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인 내용을 챗GPT가 적어준 걸 여러분에게 낭독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국가 안보를 악화시키는 정책을 지지하고 챗GPT 얘기입니다. 북한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며 남북평화라는 명분 아래 북한을 옹호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자들이 종북 주사파입니다. 종북 주사파는 과거 한국전쟁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떠돌리며 반미와 친중 친북 노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 정책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 또 뭐라고 썼냐. 또 종북 주사파들은 반기독교적 정서를 조장하며 기독교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북 주사파가 하는 일이다. 기독교의 도덕적 기반과 사회적 영향력을 제거함으로써 북한의 이념을 받아들이기 쉬운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게 종북 주사파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적은 거 아닙니다. 예, 챗GPT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활동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를 훼손하며 북한의 주체사상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적어서 주더라 그래서 아 그래 잘했다 그러면 종북주사파 활동 두 가지만 적어서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네 그러더니 이렇게 적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2013년 통합진보당 소속 이석기가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석기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며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혐의를 받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 사례 주더니 또 다른 사례로는 과거 서울시 교육감으로 활동했던 조 의원이 친북적 교육 정책을 지지하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을 통해 북한 체제에 대한 동조를 확산하려는 대표적인 행위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챗GPT도 다 아는 거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지금 다수가 지금 모르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북 주사파는 하나님께서 기독교인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세워주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을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제를 붕괴시키고 대한민국을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동일시하려 한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의견 차이를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명백한 내란 시도다. 명백한 내란 시도입니다, 여러분. 이 헌법을 바꾸는 건 내란 시도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교육과 언론을 통해 친북적 사고를 확산시키고 사회 전반에 반기독교적 정서를 퍼뜨리며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기초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줄탄핵을 시도하며 합법적인 정부 방향을 운영을 방해하고 자신들의 이념을 관철하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심지어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묶어서 탄핵을 시도하고 있다. 아 이런 것까지 다 적어주더라고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같으면 제가 이런 내란, 쿠데타, 반란 얘기 뭐하러 하겠어요. 근데 때가 때이니까 목사는 가르쳐야 되잖아요. 지금 반란의 시기니까 성경에 이런 종류의 반란이 이렇게 있고 하나님이 어떨 땐 일으키는 반란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란도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반란도 있다. 왜 그래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이 돼 있으니까 목사가 이러한 때에는 이러한 말씀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쿠데타가 있고 사탄이 일으키는 쿠데타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책이에요. 이게 중요한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인간사와 관련해서 그냥 구원과 성화 이거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 인간사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 사람을 속박 가운데 가두기 위해서 종북주사파, 과거에는 바알 숭배자들 같은 사악한 자들 이용해서 사람들을 무지와 속박, 미신 가운데 가두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 마귀는 결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기지 못해요. 거짓이 잠깐 승리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반드시 진리가 승리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지 인민민주주의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저 북한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여러분? 예, 지금 싸울 기력이 없어서 이런 와중에도 아무 짓도 못하잖아요. 싸울 기력이 없어요. 예, 전쟁을 일으킬 기력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 어떤 때는 예후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일으켜 세우시고 어떤 때는 여호야다 같이 신실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도 일으켜 세우시고 그렇죠. 여호야다의 아내처럼 연약한 그런 여인 그 여인도 그 자기 조카 하나 그 빼냈는데 그거 잘못하면 걸리면 죽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걸 빼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세바가. 그렇죠. 이런 의로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요아스의 후예로 끝에 가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메시아 왕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써서 제때 하나님이 일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다.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 이번 12월 3일의 계엄령도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계엄령이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계몽령이 됐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몽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깨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합. 아유, 이거 이런 사람. 여러분 아들 이름 아합이라고 지면 큰일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합. 없어요. 자기 아들 이름 아합이라고 짓는 사람. 영혼 에이헵 이렇게 부르는 건데. 소설에도 나오고 그러면 다 에이압은 나쁜 사람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이세벨, 그렇죠? 그 다음 아달랴, 바알, 사탄, 마귀 이 같은 부류가 종북, 주사파, 공산주의자, 사회주의 이게 다 같은 부류예요. 이게 다 같은 부류. 이런 위험을 이제 국민들이 몸소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이들이 행하는 이 독재 카카오톡까지 다 검토하겠다고. 아, 우리나라 헌법 18조인 거에 통신 자유의 비밀이 있지. 통신, 이거 비밀을 지켜주는 그와 같은 자유가 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디서 카톡을 검열해, 어디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 되겠구나. 이 자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 다 깨달은 거예요. 카톡 검열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 예, 정말 암담했지만 한 달 지나면서 이제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어떻게 해요? 예, 우리의 양심의 자유, 재산권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렇죠? 이런 거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죠? 절대 하나님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그렇죠. 종북 주사파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기도하고 시간이 되면 또 나가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때다 지금이.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 이승만 대통령이 남겨주신 마지막 유언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늘 기억하면서 다시 속박의 멍에 얽매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